예,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섬겼던 그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신도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아합과 이세벨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따랐던 바알신은 그 바알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기도와 열렬한 청원에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한 사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때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죠. 근데 제가 30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무너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수준이 아니라 곳곳 구석구석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갈멜산에도 아마 제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제단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때이 수축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건설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뭔가 짓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그 유명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치료했다, 복구했다, 회복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러한 방식을 따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제단을 만드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12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특별히 기록된 것처럼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야곱의 그 12아들의 숫자를 따라서 12돌을 취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몇절더 흐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을 붓는 제단 위에, 이게 완벽히 우연에 의해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완벽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한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만든 제단과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자,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도랑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변에 약 30리터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여기 나옵니다. 이제 통 넷에, 통네 개가 나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물통이 네 개가 있고요. 그 물통 네 개로 물을 가득 담아서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몇번 했다고요? 예, 세번 했습니다. 자, 4 곱하기 3이에요. 4 곱하기 3은 똑같이 12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통의 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엘리야가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도 만들어지고 12돌로 만들어진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나무들과 제물들을 쌓고 12통에 해당하는 물을 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십시오.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사실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물로 가득 잔뜩 적셔진 이 제단과 또 제단 위의 재물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인해서 모두 사라지게 되죠. 사그라들게 됩니다. 태워지게 되죠. 그런데 아까 엘리야가 했던 표현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가? 그 역사를 더듬어 가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있고 또 믿는 가정이라면 가정의 신앙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러그러한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과 어루만지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영의 방식으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종되었던 출애굽, 그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장구한 시간 속에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이 백성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신 하면 어떤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신이라는 이름과 다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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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이제 반응합니다. 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부르고 온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불러도 바알이라는 거짓된 신, 헛된 신은 말만 신이죠.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그 한 사람의 청원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완전하게 척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기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혹은 그 표적,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나서 요한복음의 결론부를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기적이나 표적을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대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은 그 자체로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적과 표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기 원하는 생명과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표적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사람을 열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정말 어떤 특별한 반응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적과 표적 그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생명을 믿음 가운데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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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특별한 표적과 기적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표적과 기적에 중심을 둔, 그것에 포커스를 둔 신앙이 아니라 예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대목만 더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그 비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때려잡은 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되게 부드럽게 쓰여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이게 살펴보면 권위를 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제 왕과 선지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엘리야가 막 도망다녔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합이 그래서 따라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참 언제나 이 엘리야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라고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엘리야를 거론합니다. 의인의 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를 마름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를 거론합니다. 이 갈멜산 위에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인들은 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언제나 그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런 상황에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셔서 사면 초과의 형국 속에 우리를 때로는 내동댕이 치셔서 우리가 오롯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엘리야가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사는 힘이, 우리의 사는 능력이 우리가 사는 모든 자원과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12, 12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의 삶이 이한 절로 축약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도들에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늘 있습니다.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사실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을 즉시 없애주십니까? 그러실 때도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과 환난에 잇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항상 힘쓰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한절을 여러분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구름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사환을 시켜서 보게 합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전수 아닙니까? 일곱 번까지 기도하고 다시 보내고 기도하고 다시 보내고 기도하고 다시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환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여기서 나온 문구입니다. 손바닥만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정표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갖고 일어서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르되 이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사환의 말을 듣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아합왕을 위해서 예, 마차를 이용해라.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간에 가물었던 땅에 해갈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입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재밌는 표현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를 가지고 이미 아합은 출발했어요. 엘리야는 뒤늦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엘리야가 달리는데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사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막혔던 것도 풀어지고 원래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내서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이 빠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배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계속 막으시죠. 그래서 한 항구에 머물러서 있는데 간밤에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쪽을 향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진로를 틀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유럽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로를 이끄시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날 그 밤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럽 땅을 향해 마게도냐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고 설복당했다고 거기 표현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께서 원래 아시아 땅으로 갈 때는 막으셨는데 이제 유럽 땅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배에 올라탔는데 이튿날에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원래 가는 뱃길은 이틀 동안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붙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앞장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도구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열왕기상 이 갈멜산의 전투 그리고 간절히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가 그 깊은 묵상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그것을 또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